설립 목표에 따른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비전에 더욱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3년이 되었고요. 또 설립의 목표는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비전을 세웠는데 그 비전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올해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올해 정말 이 목표에 그리고 이 비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이 우리의 비전이고 세 번째가 상담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영어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4대 비전이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데 왜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뭐 조금만 건너가면 이 옆에 교회 있지요. 또 옆에 교회 있지요. 또 서울 시내 장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나름의 부르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의 변화를 이룰 것이냐? 그것이 전도와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를 통해 전도의 이야기를 해주고 전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신앙의 변화가 생깁니다. 또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신앙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전도와 신앙,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신앙과 성경이, 전도와 성경이 우리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또 있는 비전은 상담과 영어입니다. 상담과 영어가 왜 우리의 비전이 되었느냐? 이거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학교의 삶, 우리의 직장의 삶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상담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어는 좀 신분 상승의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통해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어 성적을 통해 그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승진도 결정되지요. 그리고 또 학교도 결정되지요. 영어만 잘하면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영어를 잘하면 승진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더 삶의 발전에 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는데 영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상담이나 영어가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상담은 상담소 가서 배우면 되고 받으면 되고 또 영어는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왜 교회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영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선교사님들은 단지 성경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믿음, 신앙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의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어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교육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히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 나라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어 주었고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펼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학교들은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고등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였습니다. 왜 외국에서 들여오는 학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어 학원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알려주는 영어,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의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말씀만 가르쳐주기에는 너무 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갖다가 집어넣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았고, 또 우리가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그 시절에도 우리가 이 온 세계에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리끼리만 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말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지도층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세계의 열강 속에서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일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지배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정말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람들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원 가서 배우려면 돈 내야지요. 또 날 잘 가르쳐 주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고 가르쳐 준다면, 그리고 또 선후배끼리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를 쓸 줄 안다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유익이 많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여러 뭐 강사들한테 배운 영어보다도 저희 형한테서 배운 영어가 참 도움이 됐어요. 꼭 돈 주고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뿐만 아닙니다. 상담도 우리가 돈 주고 상담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도움, 아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조언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또 구체적인 도움이 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성경이라는 비전에 상담과 영어라는 비전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4대 비전,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쓸 때에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이 노력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꿈이 담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뭔가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노력할 때 꼭 생기게 되는 두 가지 종류의 꿈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는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자, 누군가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삶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나의 꿈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게 꿈이에요. 내가 시골에서 상경했는데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고 땅을 사고 또 부유하게 사는 게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럼 그게 비전이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꼭 의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의술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 나는 학자가 될 거야. 아, 나는 또 공무원이 될 거야. 어려서부터 갖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하튼 어쨌든지 간에, 혹은 꼭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비슷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벌게 됐어요. 먹고 살기에 넉넉해졌습니다. 좀 부유한 삶을 살게 됐어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어느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끝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꿈을 향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꿈이에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한 꿈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여기까지 해서 내가 뭐 어느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내 꿈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꿈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할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연속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었다 싶은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때 우리들의 꿈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비전의 사람 요셉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요셉이 놀라운 비전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꿈만 이룬 사람이었으면 비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뭐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그는 자수성가했고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고 대단하다. 자기의 꿈을 이룬 것이었으면 그것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요셉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가 자신의 꿈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도 이룰 수 있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꿈을 꾸고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이루게 된 사람의 예는 흔치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꿈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7절 말씀에서 처음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네가 네 단이 어떻게 우리가 네 단에 절하느냐? 네가 참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네가 제일 말째고 네가 제일 어리고 네가 제일 약한데 그게 될 법한 소리냐? 더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생겼어요. 두 번째 꿈을 우리는 9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을 꾸고 형들은 이제 털 수 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부모님까지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 절하게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꿈, 형제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 꿈으로 인해 요셉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결국엔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게 시초가 된 것이에요. 그 꿈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요셉은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언젠가는 우리 형들이 내게 절하는 우리 부모님도 내게 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없애고자 했고 그래서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너무너무 심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모진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바로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고생과 평지 풍파를 겪었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꿈은 결코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때 그는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어떤 요령으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 그 꿈의 시작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잘 전했습니다. 그와 함께 그가 어려서부터 종살이를 하면서 배웠던 살림살이 하는 법, 어떻게 하면 또 가정경제를 꾸리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움직이고 또 그 일들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바로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바로시여, 이 꿈은 일곱 해의 흉년과 일곱 해의 풍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일곱 해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일곱 해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7년 후의 일들을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 요셉이 얼마나 꿈을 꾸는 사람이었는지 단지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꿈을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7년 뒤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세대에서 7년 뒤를 내다보는 게 과연 쉬울까요? 7년은커녕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면 7년 뒤면 중학교 1학년이 되겠죠. 7년 뒤를 예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7년 뒤면 대학교 1학년이 될 텐데 그때를 예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면 7년 뒤면 뭐하고 있겠습니까? 대학원 가 있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거나 우리는 7년 뒤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7년 뒤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시각과 미래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설명되었을 때 바로는 그 말에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옳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꿈을 해석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당장 살아갈 것, 찰나의 쾌락과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요셉은 7년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모든 나라를 그에게 맡기었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잘 해냈을까요?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조금의 부패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악함도 없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게 7년 동안 부지런히 풍년 속에서 생겨난 그 잉여 생산물을 부지런히 사들였습니다. 그걸 할 때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걸로도 부족해. 7년 흉년을 지내기 위해서는 또한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애를 써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 일곱 해 풍년 동안에 요셉은 애굽 사람들만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일곱 해의 흉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일곱 해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디 가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 이야기가 전파됐다 하더라도 야 7년 후에는 흉년이 찾아온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돈 벌고 또 양식 많고 이럴 때 우리는 준비해야 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요셉처럼 그것을 준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7년 흉년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만 요셉이 마련해둔 그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요셉이 만들어둔 그 양식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의 요셉에게로 찾아왔고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죽지 않는 한 그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지 않을래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들도 전부 다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가 차마 요셉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주권자에게 그 지혜로운 정치가에게 그 지혜로운 지도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놀랍게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이 무엇이었나요? 9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두 번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게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총리가 됐으면 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미국의 정치가가 돼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미국 갈 일도 없는데.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일본의 뭐 수상이 돼 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지금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영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애굽의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절해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아 요셉의 자수성가, 요셉의 해피엔딩, 야 요셉 참 고생하더니 참 잘됐다. 우리가 참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비전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고생하던 요셉, 야, 천대받던 요셉, 야,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예, 아버지는 하지는 그렇진 않았지만 하여튼 예, 자기 어머니인 라헬은 일찍 죽었고 다 이제 계모들인데 계모들이 자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요셉. 아, 그 요셉이 나중에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만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꿈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도 노력해야지.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도 종살이를 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나도 인내하면서 나도 노력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저도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저를 시기하던 사람, 저를 멸시하는 사람, 저를 존경하지 않던 사람, 저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유익과 편안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요. 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합니다. 멋진 배우자랑 결혼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삽니다. 결국 고생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무슨 꿈입니까? 누구의 꿈입니까? 그것은 나의 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까지라면, 내가 잘 됐다라는 것까지라면 그것은 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좋겠다. 그냥 잘나서 좋겠다. 결혼 잘해서 좋겠다. 취직 잘해서 좋겠다. 좋겠다. 부럽다. 그 이상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룬 그 사람은 날마다 즐기고 날마다 연락하며 날마다 행복해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에 대해 보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는 자랑도 하고 책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하겠죠. 내가 이렇게 꿈을 이루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노라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비전의 사람, 이 요셉은 그는 자기의 꿈만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었을까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꿈. 이 첫 번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그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꿈을 그 다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저라 더이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걸 두 번째 꿈, 절하더이다, 절하더이다만 본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절하는 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당신이 높아진 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나중에 요셉이 깨닫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사람들이 절하게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곡식 더미에서 그가 만든 곡식 단은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들이 곡식을 묶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곡식들은 그냥 둘러서서 절할 뿐이지만, 그러나 그가 만든 곡식 단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단이 뭘까요? 곡식 단이 뭘까요?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것입니다. 곡식 단을 세운다는. 다른 단은 절하지만 내가 세운 단은 올라선다는 것.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하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복이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되는지,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내가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내 단은 일어서고 있습니다. 절을 받기 위한 것일까요? 돈 벌기 위한 것일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나는 그걸 따를 수 없지만 너는 정말 잘한다. 너는 정말 노래를 잘해. 너는 정말 가르치기를 잘해. 너는 정말 계산을 잘해. 너는 정말 명철해. 너는 정말 아이디어가 풍부해. 너의 탄은 정말 일어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걸로 네가 절 받는 대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로 네가 공급해라. 네가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공급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을 봉사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으로, 네가 가르는 그 말 잘하는 것으로, 네가 잘하는 그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너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꿈으로만 만족할래요. 저는 그냥 제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저는 정말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거하고 싶은 곳에 거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든 말든 우리 형들이 죽든 말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서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나는 죽은 자였고 그리고 누구 하나 내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그의 꿈을 이룬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 참 잘 산다. 사람들도 누군가는 알게 되면 그랬겠죠. 성공했구나. 미국에서 성공했대. 일본에서 성공했대. 중국에서 성공했대. 잘 산대. 아, 참 좋겠구나. 서울에서 성공했대. 부산에서 성공했대. 광주에서 성공했대. 야, 좋겠다. 그는 그 자신의 꿈만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부양가족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대출금 갚기도 집 사기도 땅 사기도 연금 공급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가 결국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그게 내 형제들이죠. 그리고 모든 가솔들을 다, 그래서 그 모든 명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부담감을 그는 다 감수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유대인이었고 내가 사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부모가 있었고 그들은 누구였고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밝히면서 70명을 그가 안았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출신을 부정하고 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뿌리가 뭔지 혈통이 뭔지 다 부정하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 70명이 나중에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70명 뿐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들을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먹여 살렸을 때 그 70명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정만 40만이라는, 남자만 40만이라는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렇게 애굽 사이에서 보존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하게 하셔서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요셉이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을 가지라고 하고, 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격려하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꿈을 가지고, 꿈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꿈을 갖는 사람이 나은데, 이 꿈을 가질 때는 항상 두 가지의 꿈이 생깁니다.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 나의 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입니다. 나 혼자 승리하고 성공하는 꿈입니다. 그건 다 나의 꿈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서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잘나고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 하나님의 꿈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지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찾는다면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여기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을 거야.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 속에서 나의 꿈은, 내가 이 속에서 돈을 받고 혹은 내가 이 직장 속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릅니다. 내가 그 직장을 받는 동안 그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내게 집이 있게 되고 내가 토지가 있게 되고 내게 가족이 있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꿈을 찾는다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이어집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곳에서 한 동네에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참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속에서 형성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교육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이 사람의 가계를 조사했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 모두를 세보니까 617명의 후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의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있었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초기 청교도 시대에 정말 놀라운 신학 저술과 그리고 목회와 그리고 설교로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신학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에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방탕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신도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잘못되기 시작했는데 그 후손들을 또 조사했습니다. 그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 다음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난히 주님을 찾아보았던 그 한 사람만이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나님의 비전도 없다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맥스 주크처럼 살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눈이 환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입니다. 물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나도 물들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의 물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 꿈이 없는 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 똑같이 직업거지가 되거나 매춘부가 되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그리고 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돼서 자기를 원하며 자기를 즐기며 자기를 탐닉하며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의 글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유명했습니다. 그의 살아갔던 그의 꿈이 유명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깃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유익으로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은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비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그렇게 많은 서울의 장안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야, 우리가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우리가 뭘 할지 목표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저 신앙생활,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저 여기서라도 좀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다른 데서 말고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 우리는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올해 13년째입니다. 12년 동안 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비전인가? 이걸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걸 놔야 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12년 기다렸고 이제 13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어느 하나로도 버릴 수가 없구나. 전도, 성경, 상담, 영어. 이걸 비전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전에 참여해서 받거나 아니면 이 비전을 나누거나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파해 줄 때 누군가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전해 줄 때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원리를 하나라도 설명해 줄 때 그는 아, 그런 거였어요? 원래 그런 건가요? 이해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 아는 영어 한마디를 가르쳐줄 때 우리가 강사는 아니더라도 그저 우리는 조금 더 배운 사람이라도 애들보다 ABC는 알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ABC는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애들에게 이건 A야, 이건 B야, 이건 C야라고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학원 가서 배워라. 할머니한테 배우지 말고. 그건 의사 찾아가. 그건 목사님 찾아가라. 그건 다 남한테 맡긴다면 난 뭐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아, 이 말씀은 그런 뜻이야 라는 그 이해가 누군가의 이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누군가의 평안함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실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누군가의 실력으로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올 한 해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정말 2012년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비전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었고 또 치열한 목표와 그리고 간절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바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이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기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고 쓰러지지 않았고 마침내 우뚝 선 것처럼 그가 세운 단이 우뚝 선 것처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단이 우뚝 서게 하시옵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이 한 비전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따가 올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